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습니다.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죄의 삭신 죽음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옥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천국 영생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구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어떤 열심이나 이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이미 예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이 자유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안 하고 싶은 건 안 하고 이게 자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자유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선한 일 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자유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를 탄압하는, 박해하는 국가에 가서 예배하려면요, 예배할 수 있습니까? 자유를 못 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거. 더 나아가서 순종하는 것이 자유고 용서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세상적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자유 아니라고 지난 시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자유이고 이 자유의 또 다른 말은 특권입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바로 이 자유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면은 사람들은 다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금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나오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바로 우리가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40년 동안 지체 부자유한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 했는데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손을 잡아 당겼더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서 그가 찬송하면서 성전을 들어갔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주변의 유대인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란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걸 기적이라기도 하고 표적이라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란 말이 뭔지 표적이라는 말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사는 wonder. 인간의 입장에서 놀라고 신비한 일이 기사입니다. 표적이 뭐냐? 사인. 같이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는 일. 두 개는 다릅니다. 두 개는 달라요. 자,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놀라고 신비한 일이지만은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전혀 놀랄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표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데, 사인인데, 이 사인은요, 사인이 잘못됐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요. 그 사인은 뭘 말하냐면은 무언가를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뭘 가르칠까요?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의 그 선포로 일어났더니 사람들은 다 누구를 주목하냐 하면은 베드로를 막 주목합니다. 베드로, 저 사람이 어디서 능력이 나타났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요, 이 표적은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온전한 회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건 율법이 할 수 없습니다. 성전이 할 수 없습니다. 상식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오, 이 사람에게 대단한 능력이 나왔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호기심 어린 얼굴로 이제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자신들을 바라보는 그 백성에게 이 기적은 우리의 권능과 경건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두 번째 설교. 제가 그걸 요약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살인자 죄인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다. 그래서 결국은 생명의 주님을 죽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그 일에 대한 증인이 바로 우리들이다.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예수를 죽였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는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게 하셨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새로운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두셨는데 언젠가 다시 만물을 회복시키실 때에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잘 아는 모세의 예언대로 그 선지자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한다. 믿지 아니하면은 멸망을 받을 것이다. 사무엘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다 모두 예수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한다. 너희들은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아브라함과 세우신 그 언약의 자손이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세워서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으니 너희 악함을 버리고 돌이켜 새롭게 되어라. 베드로가 이제 이걸 전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의 설교 요약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베드로의 설교 요약은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하고 똑같아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뭐냐면 간단하게 딱 선포했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온전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이 짧은 설교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지만은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만이, 모셔야만이 죄와 저주와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최초의 복음이 어떻게 무엇을 증거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모두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는 누구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냐면 거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사역과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메시지는 뭐냐면 딱 이겁니다.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 끝까지는 바울의 사역 내용과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메시지에 가장 중심되는 것이 또 역시 복음이에요.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복음의 핵심 뭐냐? 그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회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놀랍게도 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처음 전했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 복음이 어디까지 계속 전거되어지느냐 하면은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까지 이 말씀이 계속 전거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하시면서 열심을 내고 뭐라고 했느냐면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죽게 되고 일생 동안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자유란 말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와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서 죄 지을 수 있는 그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자유. 할렐루야. 복음의 삶을 사는 그 자유,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생 동안 죄의 짐을 지고 종노릇 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어찌할 줄을 몰라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평안이 없는데,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죄사함을 받고 진정한 자유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그런 자유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죄 문제를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면은 모든 원하는 것이 다 채워져도 자유가 없습니다. 이 자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이 자유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죄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죄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죄 안 지으니까 죄가 재미난 줄 모르죠. 그러니까 표정도 좀 이렇게 공감 좀 하는 표정을 지으세요. 가만히 이렇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재미난지 몰라요. 왜 사람들이 죄를 지는 줄 압니까? 재미나서 어쩔 줄은 몰라요. 잠언 9장 17절에 도둑질하는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랬습니다. 똑같은 물인데 도둑질 해가지고 마시는 물은 얼마나 물이 단데. 몰래 먹는 떡. 예. 남들 모르게 몰래 훔쳐서 먹는 떡. 얼마나 맛있는지. 자, 그런데요. 죄를 짓고 나면은 반드시 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좌절, 절망입니다. 근데 이 불안과 두려움과 좌절과 공포 이런 절망은요, 반드시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뭐냐면 분노입니다. 분노. 분노가 어떻게 그 나타나느냐?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런 게 다 어딥니까? 죄의 제일 마지막 나타난 현상이 분노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갔을 때 아담이 화를 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나에게 줘서 내가 먹었다 이랬습니다. 화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사상에도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제사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 때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낸 겁니다. 화를 내요. 창세기 5장 6장부터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뭐냐면 죄가 가득 차면 마지막에 어떤 현상이 난다고요?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들과 사귈 때 분노를 팍팍 내면요, 아, 이 사람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가 있구나, 무슨 문제 불편한 게 있구나, 그건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요즘 뭐 심리학, 뭐 상담학 이게 발달해도요, 인간의 이성과 지혜가 발달해도 이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죄도 남의 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을요, 성경에서 회개하라는 말이 나오면 정죄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저 서울에 한국 가면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회개해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은 그건 정죄하는 거예요. 그건 정죄하는 거예요. 맞기는 맞아도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요 정죄함이 아니라 뭐 다시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살리려고. 복음이 주는 기쁨과 자유를 위한 초청이 회개예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회개하라는 말만 나오면 그냥 안 좋아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설교에서 죄를 회개하라는 말은 가급적이면 하지 마라 이렇게 해요. 마귀가. 설교 듣는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분명히 말씀한 사도행전에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여 다시 성천하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받았을 때에 제일 처음 메시지가 예수님의 메시지처럼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목사가 회개하란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여러분은 잘 될 것입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안전할 것입니다, 복받을 것입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막 이런 말 이야기하면요, 저 목사 저건 싹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은 회개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훼손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그건 뭡니까? 회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죄를 열심히 키우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요즘 유명한 유튜브 이런 영상들을 설교를 보게 되면은 수십만이 조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또 들어보세요. 그 내용들이 뭐냐면은 십자가, 복음, 천국, 지옥 이런 거 없어요. 거의 뭐라고 하냐면은 귀에 듣기 좋아요, 재미있어요, 유익해요, 위안이 돼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전해요. 거기 좋아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이 막. 왜? 성공지상주의에 병이 걸린 사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거룩과 성결이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달콤한 설교로 영혼들을 더욱더 깊은 잠에 빠지게 하는 오늘 이 세상 참으로 정말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을 자꾸만 더욱더 부추기는 것, 자아실현, 성공,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발행하는 책을 보니까요, 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들 네 가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기도하라는 말, 두 번째가 성경 읽으라는 말, 세 번째가 전도하라는 말, 네 번째가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싫어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그게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죄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계속 내가 그대로 갖고 있는 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일을 해도 합리화하고 기도 응답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위선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장과 변화가 없습니다. 결국은 계속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현상이 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 6장 14절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자, 여기 있어요.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이 말이 뭐냐면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을 때 백성들이 상처를 받는데, 상처 가운데 너무 아파하고 힘들었는데도 괜찮아요, 괜찮아, 다 그런 거야, 괜찮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잘 된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괜찮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기독교가 부족한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회개가 부족합니다. 예배의 은혜를 받고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의 눈물이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부흥은 회개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 자리에 올 때 회개하십니까? 예배당에 앉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혹은 기도할 때 회개가 됩니까? 아니면은 이미 나는 용서받았으니 회개할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일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회개할 것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미 나는 양심이 마비되어 있고 화석화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먼저 언제나 회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0장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회막, 성막을 말합니다. 때에 물로 씻어야 했습니다. 물로 어디에 씻습니까? 물두멍. 그렇죠. 아, 예, 물두멍. 물두멍에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못 들어갑니다. 물두멍에서 어떻게 해요? 다 씻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청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죠. 오늘도 목회자 코너에 썼습니다만, 예배 때에 최소한 10분 전에는 들어와 앉아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 앞에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만은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지난 일주일 동안의 생활을 내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실수, 허물, 죄가 있으면요,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그것이 생각이 나거든. 같이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예물 문제라고 말하지만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뭘 말하느냐? 예배를 드리려다가 형제에 대해서 원망을 들을 만한 일들이 생각이 나거든. 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아, 그런 일이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전에 먼저 뭐라고요?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과 회복된 관계를 이루고 난 뒤에 예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예, 여러분, 이것이 자꾸만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립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자, 우리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점을. 일평생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해도 왜 예배를 드느냐,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느냐를 확정짓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해요. 아이고 오늘 예배 들어가니까 은혜가 없다고, 은혜가 없다고. 여러분, 큰일 날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이 누구냐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한 내용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내가 믿음으로 살아본 내용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만족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나의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위로를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앞에 내 살아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위로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한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어떤 때는 세 시간, 네 시간이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뭐 이제 청춘 남녀들이 데이트하러 약속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거기 가는데 그냥 막 그냥 집에서 일하는 옷 입고 그냥 막 때묻은 옷 입고 막 그냥 머리도 감지도 않고 막 그냥 막 그냥 목욕도 하지 않고 막 신발도 다 떨어지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막 그냥 좋다고 막 뛰어나가서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 그날 데이트는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도 좀 제대로 입고 뭐 양복 뭐 머리도 좀 하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처음에 연애할 때 그래 안 했습니까? 가정의 달인데 가정에서 아이고 부부는 이제 이미 한 4, 50년을 살았는데 뭐 이제 알 것 다 알았는데 뭐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가정에서 제 아내한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조용히 불러가 물어보십시오. 저는 제일 두려워할 사람이 하나님 다음에 제 아내입니다. 왜 제가 제일 잘 보여야 할 사람이 하나님 다음에 제 아내예요. 그래서 집에서 제가요 조금이라도 제 아내한테 혹시라도 기분을 나쁘게 한다거나 할 때가 있지만은 예, 돌이킵니다. 정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이고,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저래가지고 될까? 이런 이야기 할까? 그런 생각 할까 싶어서. 뭐, 그런 거 합니다, 사실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개 없는 기도 응답 없다. 했습니다. 토마스 와튼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의 대가 정말 너무나 훌륭한 분, 이분이 회개를 미루면 미룰수록 죄는 더 강력해지고 마음은 더 강팍해진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무슨 도구, 기구, 장비 이런 걸 쓸 때에 이게 녹이 쓸도록 가만히 놔놓으면 그 역할을 못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영혼에 가득 쌓이면요 녹이 가득 썰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죄로 몰라요. 그리고 마음은 자꾸만 더 강팍해진다. 여러분 여기 강팍해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합니다. 화를 확 낸다는 거예요. 마음에 세상이 왜 이러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뭘 회개하라는 말인가?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를 회개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sin of omission입니다. sin of omission.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죄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주 동안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새 생명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머리가 하얗다. 그럼 난 내 마음대로 산 거예요. Sin of commission은 뭐냐면 안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걸 죄예요. 이건 뭡니까?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안 해야 할 것을 하는 이걸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는 것은요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것이 이게 더 큰 죄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까? 죄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좀 무겁습니까? 예. 예.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내가 한 주 하루 너무너무 분주했는데 기도할 시간도 없었다.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참 정말 신방을 하면서 정말 들은 이야기가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는 가정이 있더구만요. 크, 제가요. 그 내용 이야기를 듣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은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령께서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죄가 너무 이만한 죄도 많이 보이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엄청난 죄가 내 안에 들어와도 죄가 느껴지지 않고 죄를 몰라요. 성령께서 깨우쳐주셔야만이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 아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자기 변명 자기 핑계, 자기 합리화 이게 될 수 있어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요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너희 말을 듣지 않는다 말. 이 뭐 무슨 말이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죄가 생각나지 않도록 마귀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지은 죄나 허물을 깨닫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면요 영적인 분별력은 사라집니다. 마귀의 지배의 그 아래 눌림에 있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은 단순히 무언가를 하나님께 막 그냥 받아내야 한다 이걸 생각하는 것으로 기도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마귀가 숨겨놓은 이 죄의 쓴뿌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죄가 내 안에 가득 차있어도 절대로 죄를 모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귀가 딱 가리기 때문에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죄를 밝혀 조명해 주시는데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한 것은 회개해야 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sin of commission이라고 했습니다. 이 도덕적 규정을 어기는 건데요. 이건 뭐 말씀 안 드려도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기독교 전통에 일곱 가지 죄가 교만, 시기, 탐식, 생욕, 음란이죠. 분노, 탐욕, 게으름 여기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이러한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냥 무조건 그냥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야만 될까요? 얼마 전에 그 아주 유명한 미국의 그 팀 켈러 목사님, 맨하튼에서 목회하신 분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목사님이 유고작에 나왔습니다. 제일 첫 번째 유고작에 나왔는데 죄를 말하다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은 회개하는 단계에 네 가지 단계가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가장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내용을 원고로 담아서 유고작을 폈는데 죄를 말하다. 거기에서 네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죄를 직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직면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은 엄밀한 죄를 잘못을 명확하게 인정해야 된다. 어디서? 기도의 자리에서. 두 번째, 죄를 자백하라고 했습니다. 자백. 이 자백은 어그리 위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고 나는 틀렸습니다 하는 그게 동의가 되어 있는 자백. 세 번째로는 애통하기입니다. 죄를 지어서 애통합니다. 죄를 지어서 애통합니다. 이게 아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누리는 기쁨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깨어진 것이 너무나 속상하고 아픕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요,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죄를 미워하는 것은요, 죄를 더 이상 즐기지 않겠다는 의지적 결심입니다. 왜? 여러분, 죄는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죄는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죄를 그렇게 재미있게 맛을 느끼는 줄 압니까? 죄가 요 싫어보세요. 그래, 안 해요. 근데 이 4단계는 뭐냐면은 내가 죄를 즐기지 않겠다는 의지적 결단입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이 과정은요, 기도 없이는 절대 진행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요, 결론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죄 뭉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도 뭔지 몰라요, 그냥.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1965년도에 CCC, 대학생 선교, 이제 단체 CCC를 참 설립한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복음 전도 방법,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사형리 이 복음 이 방법을 이제 창안해 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죠? 두 번째 뭡니까?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데 회개하고 영접하면은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복한 삶을 살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형례입니다. 아주 훌륭한 복음 전도 메시지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요,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형례 수준의 복음 제시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수준이 이 정도만 되면은 죄의 깊이나 그 다음에 회개나 그 다음에 성화의 삶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합니다. 관념적인 지식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이후에 여러분 이것은요, 이 복음 제시는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그 한순간을 말하는 복음 제시예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은요, 구원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내 앞에 닥치는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죄는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병. 여러분, 죄는 병입니다. 여러분, 죄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항상 이 죄가 들어오면요, 책임 전가를 합니다, 인간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탓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됐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쏟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이 보는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렇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말씀을 어느 정도 정리할 때가 됐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누구에게 가서 위로를 받습니까? 내 마음이 힘들다, 답답하다. 누구에게 가서 위로를 받습니까? 사람을 만나면 위로가 됩니까? 여행을 가면은 위로가 됩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전에 청년이 그런 이야기예요. 아이고 목사님, 먹방을 보면은 위로가 됩니다 이래요. 예, 막 음식을 막 집어넣는 먹방을 보면은 위로가 된다 이래요. 아, 그거 자기는 안 먹지만 그 사람 보면서 위로가 된대요. 여러분, 위로 안 됩니다. 위로 안 돼요. 마음에 힘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구원받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위로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유혹을 이기는 힘은 여러분의 자제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의지를 갖다 믿지 마세요. 회복을 위한 의지력은 내 안에서 절대로 안 나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인 제가 그걸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인간의 의지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금방 소진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주님의 그 사랑하심이 내 심령 영혼에 차고 넘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죄를 극복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개설한 것이 있는데, 영적 성장의 삶 공부를 시작합니다. 예, 5월 21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역시 게시판에 기록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장 목사는 성경보를 잘 안 가르치더라고,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항상 저는 초청합니다. 거기 사인하십시오. 나이가 많이 들어도 7주입니다. 7번 딱 만나는데 놀라운 경험을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육은 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의 의지에 동의하고 참여하면은 교육이 됩니다. 억지로 하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추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은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복음의 원조, 처음 뿌리가 뭔지 이걸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라.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요, 처음부터 시작 때부터 끝까지예요. 자, 여러분 쉽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은 예수님이 첫 메시지가 그렇듯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고 회복을 받아라 이거예요. 이걸 말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회개일까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회개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회개, 그냥 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회개는 평생 걸쳐 일어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평생. 말씀을 마칩니다. 40년간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정말 거기 앉아 있었던 비참한 인생 한 사람이 베드로의 설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복음을 선포했더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무지로 인한 죄와 고의로 인한 그 죄를 알려주면서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왜? 복음만이 자유를 주고 회개하면 용서의 확신이 있고 회개할 때 기쁨이 있고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무거운 짐이 어떤 짐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짐이 바로 죄짐입니다. 죄짐. 이 죄의 짐은 누구도 대신 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도말하신 줄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죄의 결과는 파괴인데 그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백성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선을 행할 자유를 갖기 위해서는 성령 임재 안에서 회개할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은 죄가 싫어집니다. 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순종이 즐겁는 것입니다. 즐겁고 회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축복은 회개입니다. 매일 회개하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올 한 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회개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죽여주셨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돼도 수시로 계속해서 죄가 들어옵니다.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의 자리에서 자백하고 우리의 의지를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 마음이 회개의 마음이 되어져서 정결함으로 신부 되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달 동안 이 말씀이 꼭 기억이